저희 머릿속에는 기억이 없지만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저에게 줄곧 하셨던 말씀, 요 근래에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저처럼 아마도 장난기가 많았던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종종 저를 놀리시곤 하셨다고 합니다. 야, 사실 너희 어머니 나 아니야. 너희 어머니 저기 시장에 저 다리 밑에서 떡볶이 팔고 계셔. 제가 말을 듣지 않을 때면 항상 이 소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장롱에서 제 옷을 막 꺼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야 너 뭐하냐, 동우야 너 뭐해, 이렇게 하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진짜 엄마 찾으러 갈래. 시장 다리 밑으로 갈래. 진짜 엄마 찾으러 갈래.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한참을 웃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1년에 한 번 정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십니다. 야, 말 안 들으면 칠성시장 저쪽에 있는 어머니 찾아가라. 왜 저는 그토록 울었을까? 왜 그렇게 땡깡을 부렸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짐을 챙겨봤자 시장 다리 밑으로 혼자 갈 수도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시장 다리 밑으로 가봤자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왜 나는 부모님에게 땡깡을 부렸을까? 울었을까? 저는 오늘 마치 저처럼 답이 없는 것도 알면서도 땡깡을 부리는 인물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A4용지 9장을 들고 와서 설교하고 나서 다시 집에 가서 성경을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할 말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더니 11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저 어린아이들이 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고난 앞에서 왜 나는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땡깡을 부리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욥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난의 비밀로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 전문가인 안근조 교수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욥기는 여전히 감추어진 지혜의 책이다. 고난을 겪고 욥처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감추어진 지혜가 있는 신비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를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구절이 오늘 읽은 본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욥기의 전체적인 맥을 다시 한번 잡아볼까요? 욥은 순전하고 의로우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에게서 재산을 빼앗아가고 가족을 빼앗아가고 건강을 빼앗아갑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이 고난 가운데 빠진 욥. 그럼 욥은 새로운 고난을 직면합니다. 욥의 새 친구가 욥에게 와서 야 너 잘못했잖아, 야 너 실수했잖아, 야 솔직히 말해봐, 괜찮아, 라고 욥을 정신적으로 괴롭힙니다. 그런데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욥기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 친구 중 한 사람에게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번역하신 걸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와 내 두 친구에게 질렀다. 넌더리가 난다. 너희가 내 앞에서 정직하지도 않았고 나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하지도 않았다. 너희는 내 친구 욥과 달랐다. 여기까지만 보면 욥은 새 친구에 비해서 의롭고 정직합니다. 하나님 욥과 새 친구 사이에서 욥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때 우리 독자들은 아하, 욥이 잘못한 것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본문을 끝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만나는 거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욥이 회개했다. 욥도 잘못했다. 여기에서 욥기를 향한 우리의 질문이 멈추질 않습니다. 욥이 잘못했다면 새 친구가 오라야 할 텐데, 새 친구가 잘못했다면 욥이 오라야 할 텐데, 새 친구가 잘못했을 뿐더러 욥도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야 너희 다 틀렸고 나만 오라 라고 말하는 그런 이상망측한 신에 불과한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수수께끼와 같은 구절의 의미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단어는 바로 티끌과 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티끌이라는 단어로 제가 검색을 돌려보았습니다. 그러자 서로 다른 두 가지 원어, 두 가지 언어가 티끌이라는 한글말로 똑같이 번역이 되었는데요. 티끌로 번역된 다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편 90편에서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에서 쓰인 단어인데요. 이 티끌은 부서진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재미있게도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고환이 상한 자를 의미할 때 고환이 부서졌다라고 할 때 이 다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재밌죠? 아마 고환이 부서졌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또한 이 다카라는 이 티끌이라는 의미는 자신의 죄를 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드리는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티끌이라고 합니다. 티끌처럼 내가 회개합니다. 나 자신을 깨어부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산산조각 내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산산조각 해체해버립니다. 내 모든 잘못들을 낱낱이 고백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아주 재미있게도 오늘 본문은 이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이 티끌이라는 단어, 이 원어로 이제 검색을 다시 돌리면 창세기 2장 7절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본문을 조금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티끌이 나오는데 그 티끌로 사람을 지으셨다로 번역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 오늘에 나오는 이 욥기의 티끌은 나 자신을 산산조각으로 깨어버릴 때의 티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할 때 그 흙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본문 탐구가 시작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본문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 좀 풀어갈 수 있는 단서가 있을까 해서요. 그런데 욥기 30장 19절을 보면 재미있는 본문이 나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각게 하셨구나라고 합니다. 이제 의미는 조금 명료해집니다. 하나님은 진흙 가운데서 티끌과 죄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셨는데요. 이를 알고 있는 욥이 이 창조의 이야기를 반대로 꼬아서 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내 처지를 보십시오 하나님. 내 처지가 마치 티끌과 같습니다. 내 처지가 진흙과 같습니다. 내 처지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기 전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 정도로 나는 처참하고 불쌍한 상태입니다. 이 욥기 30장 19절은 욥의 마지막 변론이라는 거대한 단락 아래에 속해 있습니다. 28장, 29장, 30장, 31장이 욥의 마지막 변론인데요. 간단한 맥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8장의 소제목을 제가 달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도통 모르겠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도통 모르겠네 라고 다루고 싶습니다. 욥이 28장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하는데요.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서 얻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욥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철과 동과 금과 금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안다 라고 이렇게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28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명철은 어디에 있는가? 한마디로 나는 금과 철과 동과 은을 어디서 캐내는지 알고 있고 그것을 캐낼 수가 있는데 지혜는 도저히 내가 못 캐내겠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고난을 이렇게 주실까? 은도 금도 철도 내가 찾아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찾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거죠. 신실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 하지만 그는 왜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저히 알지 못합니다. 광물이라면 캐낼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지혜는 캐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28장 마지막에 있는 욥의 고백은 상당히 역설적입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주를 경외하고 악을 떠난 것은 욥의 삶이죠. 그런데 욥조차도 지혜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비꼬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못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장으로 넘어갈 때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29장으로 넘어갈 때 보면 29장이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욥이 하나님을 비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29장의 이야기는 욥의 찬란했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과거는, 고난 이전에 그의 과거는 굉장히 찬란했습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 욥이 교회에서 가졌던 입지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욥을 볼 때마다 대단한 사람이다, 신앙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욥의 찬란한 시절들을 욥이 29장에서 회상하면서 내가 예전에는 지혜와 명철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했는데 지금은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30장에 있습니다. 30장은 현재의 욥의 신세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욥을 조롱합니다. 욥을 비난하고 욥을 힐난하는 노래까지 지어서 부릅니다. 야, 예전에는 잘 나갔더니 꼴 좋다. 예전에는 경건하고 신실하고 의로운 사람 같더니 야, 알고 보니 너 죄지었지? 야, 꼴 좋다. 이런 노래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장면들을 욥이 회상하면서 끔찍하다, 지금 내 처지가 이렇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 처지가 너무나 불쌍하고 내 처지가 너무나 안 되었다라는 진술 속에서 30장 19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이 하셨구나. 나는 지금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찮은 인생이다. 어느 정도냐면 내가 치워지기 전에 있는 모습이 지금 모습과 같았을 거다. 그 정도로 나는 하찮은 인생이다. 욥은 하찮은 인생, 처참한 인생, 불쌍한 인생이라고 자신의 인생을 규정짓습니다. 하지만 재밌게도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31장의 이야기죠. 3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여인과 동침할 마음을 먹었더라면 내 아내가 바람을 펴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이들의 어려움을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궁핍한 이들을 외면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혹시 크게 한몫잡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돈을 숭배했던 적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욥은 평생 동안 신실하고 의로웠던 자신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욥을 괴롭혀왔던 세 친구들에 대하여서, 그리고 이유조차 모른 채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고 있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내가 신실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잘못 보셨습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이 잘못 보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세 친구에 대하여 반박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내 인생이 처참하고 비루하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이것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나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것만큼은 인정해 주십시오. 마지막 발악, 마지막 땡깡을 부리고 있는 거죠. 잠시 성경의 이야기를 조금 접어두고요, 이번 주 주일 오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우리파워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파워 교회에는 한 명의 신학생이 있습니다. 이근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청년입니다. 내년에 전도사로 나갈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저희 부서에 들어와서 같이 서로 도우면서 일도 배우고 그렇게 하라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대화를 나눠가고 그리고 부서를 가꿔가고 있고, 저도 도움을 받고 근태 청년도 도움을 받으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일찍 주보를 일찍 접으러 올라가 보니 근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기 시작했죠. 수련회 기간이다 보니 내가 수련회를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기획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기획을 하려면 기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기획서는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제 앞으로 전도사가 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이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자 근태 청년이 잘 듣고 있다가 갑자기 문득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전도사님, 전도사님은 전도사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없으세요? 전도사님은 전도사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없으세요? 왜 없었겠습니까? 예, 4년 정도 했었는데요, 한 10번, 20번은 때려치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히 있었지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의미가 다른 질문 같았습니다. 근태 청년이 조금 어린 나이이거든요. 그 나이 때에 보통 전도사가 되려고 신학생이 되는 친구들, 신학교에 진학하는 친구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기도 하고 교회에서 신실하다고 인정받는 청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 커다란 집회에서 멋있게 설교하는 목사님 때문에, 아름답게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 때문에 나도 저런 목사님 되고 싶다, 나도 저런 찬양 인도자 되고 싶다 라고 해서 신학교에 오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한마디로 약간의 겉멋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근태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전도사 아무것도 아니야. 주보 적고 있어야 되지. 주보 인쇄해야 되지. 애들 오면 애들 안 왔다고 전화해야 되지. 애들 오면 설교도 안 했는데 앞에서 설교해야 되지. 전도사 정말 하찮은 직업이야. 정말 쓸데없는 직업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니? 교회 오면 이런 이런 일하고 저런 저런 일해. 야, 봐봐. 하나도 영광스러운 일 없지? 하나도 박수 받는 너희가 원하는 그런 일 없지? 전도사 정말 하찮은 직업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에게 저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의 일상은 전도사가 아닐지라도 대부분 하찮아. 대부분 보잘것없어. 우리의 삶은 정말 보잘것없는 일투성이야. 그런데 네가 특별히 각광받는 무대 때문에, 특별히 박수 받는 것 때문에 전도사를 한다면 너는 때려치우고 말 거야. 네 친구들처럼. 하지만 전도사, 목회자라는 삶이 하찮고 쓸데없어 보이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라고 네가 생각하고 있다면 너는 때려치울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수요 예배에 오시기 전에 오늘 하루 무엇을 하며 살아가셨나요? 또한 내일 하루 무엇을 하며 살아가실 것인가요? 일상의 대부분은 하찮고 쓸모없어 보이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영웅처럼 다이나믹하고 스펙타클한 그런 일상들은 찾아보기 힘들죠.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그런 일이 있을까 말까입니다. 대부분은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들, 하찮은 일상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단순히 일상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앞에 날마다 홍해가 갈라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나가 내려온다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를 지켜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믿는 일이 즐겁고 행복할까요? 적어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처음 신앙을 가졌던 순간만큼은 매 순간이 감사하기도 합니다. 소박한 기도들이 응답되기도 합니다. 무엇이라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주보라도 접을 수 있다면 감사한 그런 시절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차가 더해갈수록, 시간이 흐르고 흐를수록 모든 일들이 하찮고 모든 일들이 의미 없어 보입니다. 매일 지나가는 순간순간들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소박한 기도의 응답보다는 하나님의 무응답이 더욱 커져 보이고, 매번 느껴지는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임재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그 섭섭함이 우리에게 더욱 커져만 갑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도, 신앙생활도, 우리의 일상도 루즈해지고 열정과 힘을 잃어갑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처음 취직했을 때 기쁨이 있었고, 처음 결혼했을 때, 처음 자녀를 잉태했을 때, 해산했을 때 기쁨이 있었습니다. 처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났을 때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때만큼은 모든 삶과 순간순간들이 아름답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는 매사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욥기 29장의 시절이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욥기 30장의 모습과 같습니다. 무엇을 해도 지루하고 루즈하고, 교회 일을 섬겨도 크나큰 기쁨이 없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도 이것보다는 내 문제가 더욱 커져 보이는 우리의 일상, 하찮은 일상. 우리는 욥기 30장 19절의 욥과 같습니다. 지금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찮은 인생이다. 어느 정도냐면 내가 지어지기 전의 모습이 이와 같았을 거다. 나는 하찮은 존재다. 그렇다면 이런 욥의 최후 변론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을까요? 욥의 처참하게 무너진 일상, 하찮은 일상에 대한 욥의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답변에 대해서 지난달 설교에서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피조물 욥도 꼬꾸러뜨릴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존재가 있다. 욥, 바로 네가 그 강력한 존재이다. 강한 존재 앞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두려워서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강한 존재를 만든 하나님 앞에서 대항할 존재가 있을까? 욥, 너는 대항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다. 그러니 욥, 너는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사탄이 준 고난, 물질의 고난, 건강의 고난은 너를 꼬꾸러뜨릴 수 없다. 너는 고난을 이겨낼 능히 위대한 피조물이다. 그러니 바르게 서서 너의 의로움을 변론하라. 하나님의 답변 속에서 욥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욥이 되었다고 상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욥은 요셉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릴 만큼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감옥에 끌려갈 만큼 잘못했던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굽의 노예인 그때에도, 감옥에 끌려간 그때에도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자신이 처한 처지, 상황이 아니라 자신이 반복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비루하고도 하찮은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속한 상황과 현실이 자신의 정체성을 흔들 것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요셉만 지나갔을까요? 아마 다윗도 스쳐갔을 겁니다. 다윗 또한 왕이 되기 전에 그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외로운 시절을 보내야만 했죠.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사울 왕의 질투심 때문에 고난의 광야의 세월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미친 척도 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삶이 비루하고 하찮게 여겨졌을까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상황, 자신의 모습, 자신의 일상이 자신의 정체성을 침식하도록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 순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자신의 정체성이 주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음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요셉과 다윗을 떠올렸다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간단한 진실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이, 나의 비참해진 일상이, 나를 조롱하는 새 친구들이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 나를 규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말씀, 그것밖에 없다. 사실 우리가 살펴본 욥기 30장 19절은 이미 이 본문 안에 답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티끌.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단어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티끌과 재와 같다는 이 고백은 창세기 2장 7절을 살짝 패러디한 고백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티끌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하나님의 숨결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된지라. 달리 말하면 욥기 30장 19절에 내가 티끌과 재와 같습니다 라는 욥의 고백은, 하나님, 제 안에는 하나님의 숨결을 아직 불어넣지 않았죠. 하나님의 숨결이 없으니까 제가 이토록 비루하고 비참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라는 욥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욥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그래, 넌 원래 티끌과 재와 같았어. 하지만 수많은 티끌 가운데, 제 가운데 너를 들어올려서 인간으로 만들고 숨결을 불어넣어 너를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했어. 그래서 너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존재가 되었지. 그러니 욥, 일어나라. 너는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맥락 아래에서 다시 우리는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좀 더 자세히 의역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내가 티끌과 재라고 생각했던 욥기 30장 19절의 생각으로부터 회개합니다. 나는 티끌과 재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숨결을 덧입은 살아있는 존재였습니다. 내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나를 티끌과 재와 같은 하찮은 존재라고 속일지라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아래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덧입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제 이전의 생각을 철회합니다. 정리하자면 욥기는 이전과는 다른 상황, 환경을 맞이한,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는 동일한 관계성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감정과 기분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기분이 좋고 상황이 좋을 때는 교회가 은혜롭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 같으며 매 순간 찬양과 설교도 은혜롭게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분이 나쁠 때는,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교회도 쇠락한 것 같이 보이고 내가 하고 있는 봉사와 섬김도 하찮아 보입니다. 때론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졌다며, 우리가 죄를 지었다며 그렇게 우리 자신의 탓으로 몰고 가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욥기가 주는 교훈을 들으십시오. 욥기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과의 욥과의 관계만큼은, 욥의 하나님 아래에서 정체성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욥의 실수는 그가 무지 중에 실수를 범한 데 있지 않습니다. 욥의 실수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반항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욥의 실수가 있다면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자신의 끊어지지 않는 관계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자신을 한낱 티끌과 죄에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한 그 실수입니다. 그렇게 욥기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변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이 화창하게 여겨질지라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교회 생활이 때로는 무감각하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정체성만큼은 붙들라고 조언합니다. 우리는 티끌 가운데 들어올려져서 하나님의 숨결로 만들어진 살아있는 존재, 인간입니다. 다시 어린 시절 저의 이야기로 돌아갈까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를 놀리셨습니다. 야, 너 우리 자식 아니야? 저기 시장에 가면 떡볶이 파는 아주머니 있지? 진짜 엄마가 거기 있어.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저희 부모님이 저를 놀리는 그런 일상들이 지나고 지나고 지나서 저희 부모님과 나 사이에, 저 사이에 관계성을 탄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 저렇게 말해도 진짜 아빠 맞구나. 진짜 엄마 맞구나. 물론 살아오면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한 적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애정 표현에 이의를 제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우리 부모님 진짜 아빠 맞구나, 진짜 엄마 맞구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욥기 속에서 욥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욥의 정체성을 일깨워줍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도대체 왜 고난과 환란을 허락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루한 고난과 환란의 과정 속에서 욥의 정체성은 일깨워집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게 다가서서, 야 욥,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했으면 참 좋았겠냐마는, 욥기에서만큼은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서 욥의 정체성을 가르칩니다. 아마도 그만큼 욥을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 욥을 신뢰했기 때문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욥기 속에서 욥을 다루는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루는 방식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하찮은 일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순간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순간이 우리에겐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남는 그런 기적적인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는 광야에서 쫓겨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아른거립니다. 여전히 감옥에 갇혀서 때를 기다리는 요셉의 모습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이방 땅에 끌려가 죽을 고비에 마주한 다니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일상의 모습입니다. 매번 지치고 피곤하며 힘들어하죠.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반복되는 그런 일상 속에 우리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처럼 이렇게 징징거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보십시오. 저는 정말 하찮습니다. 내 인생도 하찮고 내 신앙도 하찮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하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욥의 진지한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티끌과 재에 불과한 하찮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덧입은 살아있는 존재였습니다. 내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나를 티끌과 같이, 재와 같이 하찮은 존재라고 속일지라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아래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덧입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종종 하찮아 보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너무 가벼운 것만 같습니다. 멋진 신앙의 영웅들, 멋진 믿음의 선배들에 비하면 우리네의 삶은 너무나 하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의 시선을 티끌과 재와 같은 우리의 일상에 내버려 두지 맙시다.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티끌과 재 위에서 아른거리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로 돌려봅시다. 하나님의 손길은 티끌과 재 위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인간이라 칭하셨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고난도, 사탄의 유혹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인간이라고 우리를 칭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충분히 하찮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일과 업무들이 초라해 보일 때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형편을 따져볼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우리 스스로 작아지고 민망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작고 모자라며 무가치한 존재에 불과하다고 고백하곤 합니다. 하지만 욥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티끌과 재처럼 무지했던, 무가치했던 우리를 티끌과 재 가운데서 들어올리셔서 하나님의 숨결로 채운 살아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성령을 품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데 귀한 벽돌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수많은 말들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자신 가운데 맺어진 영원 불변한 그 관계의 언약을 의지하라고, 영원토록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티끌과 재와 같은 무가치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그 위에서 우리를 들러 올리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채우셨습니다. 성령을 품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충분히 초라할 수 있고 하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구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